오늘 10월 17일 주일 설교는 더 나은 교회 생활을 위한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다니는 동안 내가 나에게 이 교회가 맞는 교회인지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하는지 또 교회를 그만 나와야 하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 지역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안다면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매 격주로 더 나은 교회 생활을 위한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세 달 동안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며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사도적 교회에 대하여 공부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오랜 시간 또 교회에 몸담고 계셨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격려와 당혹감 두 가지를 모두 주었을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서 보이는 교회 생활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고 밝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속하여 등록을 하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꿈의 교회 아니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우리 교회 또는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도교회의 모습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두 가지의 요점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초대교회가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내부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 이러한 내부적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주된 사역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일곱 사람을 선택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러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제점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야만 한다 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기에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것이라고 여기고 따라서 다른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교회에서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만약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을 포함한 교회 리더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어떠한 특정 구절들을 다루기보다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할 때 꼭 홉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생각들과 제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전달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모두가 성숙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일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관해 몇 가지 다른 견해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무수히 전달을 받습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그레이 프레이스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지혜를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득과 실을 따져본 후 믿음 안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순종하여야 하며 그 후에 무엇을 결정을 하던 간에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선택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논리를 따른다면 기독교인들의 결정과 선택을 하는 방식은 비기독교인들이나 이교도인들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겪은 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수많은 혼란과 불분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 그분께로 다가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에베소서 1장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 안에서 그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신성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습니다. 셋째, 이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로 믿는 자의 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의미입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자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각 지체로서 서로 교통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넷째,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몸에 속하여 각자 다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로, 전도자로, 또 장로와 집사로, 교사로, 또 성가대와 찬양팀, 미디어팀, 재정부, 주방봉사자들,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충성됨을 요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 의지를 갖고 계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를 지역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호프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는 교회 사역이나 교회 안에서의 경험을 편안하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의 설교 사역이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시련과 유혹의 시기에 우리를 지속시키고 지탱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적 또는 내부적 혼란이나 소란들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역들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께 말씀드리듯 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우리가 타락하거나 기독교 사역과 섬김을 그만두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 오락가락하곤 합니다.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명은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나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그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각 부서의 임원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기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의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정직과 진실성 같은 도덕적 기준에서부터 친절함과 인내심과 같은 성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시간을 지키고 부드럽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할 것이고 교회 활동, 성경 공부, 기도회나 교제를 위한 모임들 또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사역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상식적인 예배와 섬김에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또한 격려나 낙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 섬김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해 다른 이들이 우리의 한 일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할 때 그들이 해주는 칭찬의 말들이 우리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의 목마른 이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하는 우리의 타고난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민함들은 그것이 진실이든 혹은 거짓이든 간에 우리에게 경이로울 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인기를 추구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만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언 29장 2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는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인기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립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는 의견에는 그것이 옳을지라도 뒤로 발을 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른 이들의 실패하는 것을 보며 은밀하게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치게 민감할 때 우리는 더 잘할 수, 더 잘 될 수 있잖아 라는 질책과 같은 감정의 짓눌림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의 압박감과 내일 직면할 것에 모두 몰두하며 살 것입니다. 마음속의 질책감은 사라지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영향을 끼치며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경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쇠약해집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종기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않냐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인간이 칭찬을 바라는 마음과 섬김의 믿음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동감해줘야 한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냉담하게 무시해버리는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둔감해져서는 또 다른 이들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는 오만에 빠지게 되지만 또 너무나 예민해지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취약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각각의 그 사역에 부처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고합니다. 분명 많은 비판과 또 그런 샤프한 말들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많은 그러한 말들을 듣지만 그러한 비평과 비판의 말들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잘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팀 정신을 기르기. 첫 번째, 교회 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점은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각각의 사정은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갈등이 더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각자가 우선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카펫과 커튼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선교사를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것, 또 교회 행사를 위한 음식을 선택할 때, 또 심지어 주일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어떤 것으로부터도 분열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은 다른 기관들과 단체들에서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때로 목사님이나 재직회 그리고 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욕망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구절을 제멋대로 사용하며 자신이 정한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중 일부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이 승리해야만 한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생각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분이 매우 상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이슈일지라도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기를 측량하는 국민투표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매번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나머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소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 주변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많은 뒷담화들을 그들로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더 악화되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편을 가르는 것을 보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며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라며 맹렬히 질책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1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공고하였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수동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동적이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 혹은 그 일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자기 방어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겸손과 순종함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라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대신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높아져서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한 예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이며 요한삼서 1장 9절에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피하기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팀 정신, 공동체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홉교회에서는 집단 지도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교회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역시 독재자처럼 군림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다면 아마도 장로님들만으로 이루어진 장로회의 모임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재직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관해 회의를 하고 결정을 냅니다. 목사로서 제가 재직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재직회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다른 사역 그룹들의 임원들도 이러한 같은 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들이 제가 그 모든 결정들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고 또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주님을 섬기면서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 중 하나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 쉽게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몇몇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도 함께 일해야 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경험조차도 그들과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개인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의견을 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만약 그 문제가 영원한 진리에 관한 문제, 즉 중요한 신앙적 교리나 도덕적 문제와 같은 문제라면 우리는 당연히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경고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아멘. 그러나 교회에서 교리나 도덕적 잘못으로 인해 그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 문제가 영원한 진리에 관한 문제, 즉 중요한 신앙적 교리나 도덕적 문제와 같은 문제라면 우리는 당연히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경고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아멘. 그러나 교회에서 교리나 도덕적 잘못으로 인해 그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의 갈라짐의 원인은 교회의 각각의 사역 부처, 프로그램 활동,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의견의 차이나 또는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의한 관계의 충돌로 인한 결과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때때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며 도리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의를 회복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때때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점은 우리를 불쾌하게 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보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적이 될 것이며 모든 사역들과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점차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종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적절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헛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얻는 유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음에도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내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들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서 함께 세워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합을 맞추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혹은 거룩한 성전을 위해 우리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이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는 함께하도록 만들어졌고 모두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건물 전체를 약화시키는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함께 만들어진 영적 건물, 즉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후세, 우리의 믿음의 후세들에게 베네핏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알 수도 있듯 우리는 우리 교회와 교회의 힘과 안정성과 성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지역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의 지체를 지탱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이 하나됨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들에 대한 우리 의식과 인식을 일깨워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가 맡은 책임과 역할을 독립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관점으로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 몸의 각 지체들이 모두 함께 그 책임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요구되어지며 그것들이 우리의 맡은 바 됩니다. 때때로 우리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발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함께 그것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의 견해, 선호도, 소위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교회의 보스, 교회 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교회의 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그 결정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시키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자신의 불화, 그 불만의 씨앗을 여기저기에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쓰레기를 수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온갖 불평들과 불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확고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그는 물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온 사람, 교회 재정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혹은 공동체에서 큰 명성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또는 교회에서 인지도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런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거나 그 사람을 달래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목회자들이 그러한 문제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미성숙한 사람들은 목회자를 소모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 동일한 사람은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성숙하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남겨진 이상 어느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그 교회는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징계해야만 하는 힘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른 징계를 하지 못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이중잣대를 갖고 교회를 이끌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할 신성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목회자들도 역시 질책과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두세 명의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사사로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마저 질책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규율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사단이 목회자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면 그는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혹은 목회자와 여러분 개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마찰을 일으킬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목사님과의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목사님과 거리를 둔다면 그 목회자가 도덕적이나 성경적으로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아마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들이 자신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자신의 목사님과 거리를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우리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분명한 가르침들에 대한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기 위해 성경을 잘못 인용하거나 잘못 해석하지는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불필요한 갈등과 원망을 피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보다 서로를 더 존중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의 훈계를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것에 나태해지려 할 때, 또 갈등과 비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